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4개국 정상들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어제 데발치에프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병사 8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11일 저녁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새로운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15일이어서 이번 교전으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개국 정상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휴전 협정이 당사국 모두에 영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찬성 93표, 반대 5표의 압도적 지지로 인준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다음 주 취임식을 갖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 한 해 6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터 신임 국방장관은 정부기관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국방무기체계와 예산, 국제군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011년 상원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간업체와 조직, 또 정부기관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서부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이버 안보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니 영화사를 비롯해 미국 내 금융사와 건강보험사, 대형 유통사 등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미얀마 북부 국경지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코캉 반군이 충돌해 정부군 병사 47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반군과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를 중국 정부에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로 마을 주민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캉 반군은 코캉 준자치구역인 라우카이를 장악하기 위해 미얀마 군 주둔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투로 인한 코캉 반군 측 사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이슬람 시아파 사원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최소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경찰이 밝혔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가 진행되던 페샤와르의 이슬람 사원이 공격을 받는 과정에 폭발음과 총성이 들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을 대상으로 한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인접국 차드를 공격해 적어도 5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차드 보안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차드 보안 관리들은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차드 호수 인접 마을을 공격했지만 정부군이 곧바로 출동해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이 차드 영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진화. 미국 상원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활발히 최고위급 정치 대화를 하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북러 밀착 움직임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보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고 기온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경량화, 무인화된 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동당 창건과 광복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소형 핵탄두, 미사일 등을 선보일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열고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입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진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북한 노동당은 또 당창건 70돌 경축일을 맞아 육군, 해군, 항공과 반항공군 그리고 전략군 장병들의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 시위를 성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이나 또는 8월 15일 광복절 70주년 행사 때 첨단 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평상시 북한의 국가정책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라며 이번 결정은 김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첨단무기 개발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실험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과학 무기들을 분열 형식으로 해서 선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당 정치국 결정이 강조한 정밀화와 경량화가 타격 정밀도를 높인 미사일과 핵탄두의 소형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개발을 끝내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하고 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발사 실험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부 박사는 또 당 정치국 결정 문안에 들어있는 무인화는 무인기의 개발을, 진흥화는 사이버 전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그 비대칭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분야로 노력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첨단 무기 개발 결정은 대내적으로는 비록 경제가 쪼들려도 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론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다방면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북한의 중요한 정책과 인사 문제 등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이 집단 지도 체제의 모양새를 갖춰 정당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0돌과 조국해방 70돌을 당의 영도에 따라 선군조선의 대경사로 맞이하는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자주통일과 대외관계의 확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고 동상도 정중히 모시기로 하는 등 우상화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과 농업 생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와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부에 힘을 실었던 아버지 김정일 정권이 정치국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원래 공산당 체제는 정치국을 통해 통치해 왔다면서 정치국 회의의 부활은 김정은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의 모양새를 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어떤 임치가 아닌 제도적인 통치를 한다.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국이라는 정치국 위원 후보 의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장성택 숙청도 그 정치국 회의에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죠. 독재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정치를 한다. 이게 이제 정치국이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지구라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에게 현재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회의가 당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 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망 3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대 수령들의 의존에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당면한 과제들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기의 카리스마, 소위 자기의 리더십에 대한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대 수령들을 불러오고 수령들의 기대인과 동시에 결국은 이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정책 과제들을 당이라는 최고 어떤 영도기구의 핵심적인 정책 결정 단위인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과제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 정권이 광복 70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회의는 권력의 안정화를 위한 내부 결속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공식 취임하는 카터 장관은 과거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은 12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애쉬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찬성 93표, 반대 5표의 압도적 지지로 인준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현안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카터 지명자를 압도적으로 인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10일 카터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다음 주 취임식을 갖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 한 해 6천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터 신임 국방장관은 학계와 관계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국방무기체계와 예산, 국제군사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입니다. 명문 하버드대학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지내는 등 국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06년에 주장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론입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이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의지를 북한 정권에 분명히 과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강한 대북관은 지난 200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선언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언급한 발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처럼 심각한 방사능 노출을 야기하지 않고 영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능력이 있고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반발할 경우 몇 주 안에 북한 군과 정권을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개혁 개방이나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의 적대적인 주체 사상을 기조로 삼고 내부적으로는 압제 정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편입하라는 구호는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카터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금지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011년 상원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는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카터 장관이 지난해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장관으로 일한 점을 들어 기존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의 6.1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재 통일부 장관은 13일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주최한 특강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난 2년 동안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당국 간 대화가 부족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아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24 제재 조치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와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과 같은 남북 간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유 장관은 비록 만나서 싸우더라도 만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단이 없다며 만일 북한이 지금처럼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무엇인가를 주거나 양보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과정에 남북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러 협력사업에 이어 계기가 된다면 남북중 협력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변국들이 실제로 이득을 보고 체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2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러 관계의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올해가 북러 우정의 해로 지정돼 다양한 기념 행사가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최고위급과 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양국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하다며 이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특히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러시아 자본과 상품이 북한 광물 자원에 투입되는 형식의 교역과 투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가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역시 희망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전기 천연가스 공급 사업과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일 북러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 올해 북러 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또 올해 광복 70주년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는다며 북러 관계에서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지금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적 이해 득실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두 나라의 밀착 배경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움직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최용례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만났죠. 뭐 네. 거기서 뭐 또 양국 간의 뭐 정상회담도 한번 2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졌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북러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긴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리수영 뭐 외무상도 러시아의 전면적인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러시아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우정의 해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러시아 총참모장이 뭐 북한 등과 합동군사훈련 이런 것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군사적인 어떤 협력 부분도 지금 양국 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기업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런 점을 보더라도 상당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밀접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 또 하나 이제 올해 그 김정은과 또 외국 수방과의 연합장 교류 소식을 이제 북한 내 언론 매체에서 전달했는데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중국이 항상 먼저 호명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앞서가지고 먼저 호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러시아의 친선을 상당히 올 들어가지고 유독히 좀 부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며칠 전이었죠. 그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 지난 그 10일자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 사이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좀 팽팽한 긴장 대립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우크라이나 총리가 뭐 역사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얘기했다. 오히려 그 러시아의 그것이 맞다. 또 러시아의 격분을 자아냈다.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근 이제 그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대신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상당히 러시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 최고위급 교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시원한 응답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최룡해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을 타진했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올 5월 달에 이제 전승 그 기념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에는 뭐 많은 국가들 정상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금 초청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러시아 관련 그 외교부에서 김정은이 어떤 참석을 하긴 했다. 뭐 이런 그 발언까지 나오고 했는데요.
네.
북한도 기본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으로 5월 달이 됐을 때 정말 그 김정은이 갈지 안 갈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중국이 북한의 어떤 그 동맹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이제 사실은 관례, 정상적인 관례였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북한이 이 사실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북중 관계 또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와의 어떤 정상회담을 우선 좀 타진해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좀 국제사회의 고립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을 가지고 이게 단독 정상회담 1대1로 만난다는 거 이것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승전 기념 행사를 이제 명분으로 해서 다자간의 어떤 정상들 모임 여기에 김정은을 이제 초청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속내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보다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제 그 참석 여부는 지금은 간다라고 했지만은 아직 그 완전히 확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잠시 그 유보를 하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여지를 두면서 계속 그 중국의 어떤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유로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꼽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자, 이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특히 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 입장에서 적극 두둔한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러시아와 북한이 좀 공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 냉전 시기에는 북소련이 상당히 그 북한이 절대적인 영향,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네.
냉전 해체 이후에는 이 러시아가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 좀 소외되었죠. 제3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러시아도 뭐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한번 의도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 있기 때문에 좀 양국 간의 외교적인 어떤 지금 이익이 좀 맞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북나라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밀접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미국, 일본 또 그리고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탈냉전 이후의 국제사회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뭐 국교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냉전 구도의 해결은 좀 우리가 좀 비다기 힘들다. 또 하나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국제사회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물론 이제 그 핵무기로 국제사회에 어떤 그 위협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북한이 그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뭐 과거 냉전 구도와 같은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구도로 하기에는 북한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냉전 구도가 다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쉽게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대립 구도에 북한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은 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좀 그 약간은 긴장, 대립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거의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국제사회 구도로 간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한과 러시아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나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특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이제 좀 또 실용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뭔가 좀 경제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를 갖고 있죠.
네.
그러나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또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서 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아주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협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5만 톤의 그 뭐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던 사례는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좀 소소한 지원이나 이런 건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지금 타개하고자 하는 경제 개발이나 아니면 좀 대규모 경제 예, 뭐 개발구 특히 이제 19개 경제 개발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외부로부터 얻는데 러시아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부터 실제 북한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네.
대신에 지금 하나의 그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낮은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철도 연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남한이 좀 지금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남북러 사이에 좀 간접적인 삼각 뭐 경제 교류나 협력 이런 부분의 어떤 그 가능성 여지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한과 러시아 양자국 사이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걸림돌로 작용을 할까요? 핵 문제가.
이게 아마 가장 사실 큰 문제죠. 그래서 뭐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지금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러시아도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를 빼고 남북한을 빼고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좀 후견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와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과거 중국이 했던 역할을 러시아가 맡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과연 그 러시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그거는 너무 큰 부담을 러시아가 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지금 이제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와 좀 밀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대외 무역이 규모는 작지만은 90% 이상을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과연 그 북러 관계가 북중 관계를 대체할 만큼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좀 용인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 미국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사실 미국도 북러 관계가 밀접해져 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까지 안으면서 관계를 강화할 정도로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그 양자 간의 관계를 확대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짊어져야 할 그 국제사회 부담, 특히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가 또 북한과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이런 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러 관계도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근 다방면에서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의도와 양국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달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신형 여객기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새 비행기 인수와 여객기 실태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안토노프사는 북한의 새로운 여객기인 안토노프 AN-148 한 대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전문가들이 새 여객기 인수를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며 지난 1월 말로 여객기 인수를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토노프사는 그러면서 이달 중에 고려항공에 새 여객기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N-148은 최대 85명의 승객을 태우고 2,100km에서 4,400km를 운항할 수 있는 중단거리 여객기입니다. 지난 2004년에 시험비행을 마쳤고 2009년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한 신형 여객기로 대당 가격은 2,4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0년 7월에 안토노프의 AN-148여객기 2대를 주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지난 2013년 2월에 고려항공에 인도됐고 나머지 한 대가 이번 달에 인도되는 겁니다. 고려항공은 이보다 앞서 러시아의 투폴 레프사가 제작한 신형 여객기 TU-204를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대씩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고려항공의 나머지 여객기들은 평균 제작 연도가 30년이 넘는 낙후된 기종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 자국 영공 내 운항 중인 고려항공 여객기 가운데 러시아의 투폴 레프사가 제작한 TU-154 두 대와 TU-134 두 대, 러시아 항공설계국 인류신이 개발한 IL-62M 두 대 등 모두 6대에 대해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고려항공 여객기는 TU-204 두 대와 AN-148 한 대 등 3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에 영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면서 고려항공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영내 운항을 금지하다가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두 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에 이 항공기 두 대 안에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니파 무장단체 ISIL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한 대학 도시에서 이슬람교도 일가족이 피살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캠벨 대장이 출석한 가운데 아프간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군의 철군 시기와 관련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미군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미군 철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는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지 미국 대사관 보안 지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병력이 철수하게 됩니다. 지난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9.11 테러 직후 시작됐던 아프간 전쟁이 13년 만에 끝났음을 선언했는데요. 현재는 아프간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만 명 정도의 병력만이 남아있고요. 현재 미군 계획은 올해 말까지 이를 5,500명으로 줄인 뒤에 내년 말까지 완전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군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캠벨 사령관은요, 어제 청문회에서 2016년 말로 정한,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죠, 완전 철수 시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단계별 철군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상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내년 말 완전 철군 때까지 현재 계획보다는 더 많은 병력을 더 많은 지역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프간 정부가 미군의 철군 시기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 캠벨 사령관이 밝혔는데요. 아프간에서는 미군 철수로 생긴 공백을 틈타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나 기존의 탈레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세력을 확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주재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요, 가니 대통령이 최근에 아프간을 방문한 의회 대표단에게도 미국의 현 철군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아프간 안보 상황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요, 또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미군의 철수 계획이 아프간의 지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맥케인 위원장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안보 공백을 틈타 ISIL이 득세한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아프간에서도 테러 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재앙적인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비슷한 우려를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라이언 크로커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는요,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고 또 테러 세력 같은 적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군이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임스 매티스 전 미 중부군 사령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프간에 2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이 잔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매티스 전 사령관의 말대로라면 현재 1만 명인 현 아프간 주둔 병력을 오히려 이제 두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 캠벨 사령관은요, 상원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대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미 국방부 관계자는요, 최근 아프간에서 IS 세력이 막 생겨나는 단계고 아직은 소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프간과 주변 지역에서 세력 확대를 계속 꾀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을 노리는 극단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도 미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에서도 완전 철군 시기는 유지하면서도 그때까지 철군 규모와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ISIL 관련 속보인데요. 이라크 서부에서 ISIL이 미군이 주둔한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ISIL 대원들이 어제부터 이라크 서부 알바그다디로 상당 진격해서 상당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서 인근에 있는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도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여러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는 이라크군 지원을 위해서 미 해병대 병력 등 300명 정도가 주둔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라크군의 훈련을 돕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의 피해가 있었나요?
아직 피해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미군도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ISIL이 이 기지에 박격포와 로켓포탄 공격을 가했고요. 또 기지 내로 침투해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하려던 ISIL 대원들이 이라크군에 사살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편 ISIL은 알바그다디의 경찰서와 정부 청사 등 주요 건물들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ISIL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죠?
네, 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관련 표결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제출한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안보리에서 가결했습니다.
네, 이 결의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엔 회원국들이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이런 테러 단체들과 원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를 어긴 개인과 기업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ISIL 활동 지역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사는 것도 금지했고요. 또 테러 단체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 지불과 정치적 타협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은 전체 유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네, ISIL이 불법 원유 판매로 막대한 테러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ISIL은 원유 판매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전지대를 점령하고 여기서 생산된 원유를 암시장을 통해서 터키 등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인질 몸값도요. ISIL은 서방 인질을 납치하고 풀어주는 대가로 받은 몸값 수입이 그동안 연간 4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교도 일가족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이슬람 단체들은 이슬람을 겨냥한 증오 범죄일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 국가인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에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은 노스캐롤라이나대 캠퍼스가 있는 그런 대학 도시인데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택가에서 스티븐 힉스라는 40대 백인 남성이 이슬람교도 일가를 권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 대학 치대에 다니던 20대 남성 대하흐 샤디 바라카트와 또 한 달 전 결혼한 아내 유소르 아부사라 또 처제로서 가정을 방문하고 있던 나잔 모훈마드 아부사라였다고 하는데 이 아내인 유소르 아부사라도 남편을 따라서 이 대학 치대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처제도 이 대학의 다른 캠퍼스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 힉스는 사건 직후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슬람교 단체들은 이슬람을 겨냥한 증오범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경찰은 처음에는 이웃에 살던 이들이 주차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힉스의 아내도요. 같은 종교 문제와는 관련 없는 주차 갈등 때문에 남편이 총을 쐈다고 같은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단체들을 중심으로 증오 범죄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커지자 경찰도 사건 동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희생자의 가족은 경찰 발표에 즉각 반발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딸을 잃은 아버지 모함마드 아부사라 씨가요. 이번 사건은 절대로 주차 갈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딸들이 앞서 자신에게 이슬람교 전통 복장을 두고 이 총격을 가한 힉스와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힉스가 딸들과 사위를 여러 번 불편하게 만들었고 허리에 총을 차고 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힉스가 살인사건을 벌이기 전에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계정에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오범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채플힐에서는 이슬람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이 추모 촛불집회가 여러 날 열렸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조사를 요구했는데 FBI가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단체들의 지적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불만인가요?
당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다루는 미국 언론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슬람 교도들을 겨냥한 증오범죄라면 앞으로도 미국의 선량한 이슬람 교도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사들이 그런 심각성을 반영해서 이번 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터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죠?
네, 멕시코를 방문 중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를 직접 비난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슬람교도 3명이 살해됐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요.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과 국제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벌이는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슬람 교도가 희생자가 된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백악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백악관은 해당 경찰의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본 후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인이 해외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끔찍히 살해된 후에 일본에서는 자위대 해외 파병 임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일본 디지통신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이 자위대 해외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53%, 찬성은 33%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일본 의회의 연립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 법제화를 위한 논의인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내각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에 따른 법제 정비에 관한 협의가 이제 연립 여당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번 협의의 핵심은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항구법 제정 여부라고 하는데 이 아베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를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같은 열린여당의 공명당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다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7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5도. 강계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1도. 그리고 해주, 개성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7도. 개성은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4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9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1도. 해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3도. 원산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0도입니다. 선봉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 오후에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4개국 정상들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어제 데발치에프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병사 1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11일 저녁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새로운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15일이어서 이번 교전으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개국 정상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휴전 협정이 당사국 모두의 영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찬성 93표, 반대 5표의 압도적 지지로 인준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다음 주 취임식을 갖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 한 해 6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터 신임 국방장관은 정부기관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국방무기체계와 예산, 국제 군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011년 상원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간업체와 조직, 정부기관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서부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이버 안보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니 영화사를 비롯해 미국 내 금융사와 건강보험사, 대형 유통사 등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미얀마 북부 국경지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콕항 반군이 충돌해 정부군 병사 47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반군과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를 중국 정부에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로 마을 주민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콕항 반군은 콕항 준 자치구역인 라우카이를 장악하기 위해 미얀마 군 주둔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투로 인한 콕항 반군 측 사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이슬람 시아파 사원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최소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경찰이 밝혔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가 진행되던 페샤와르의 이슬람 사원이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폭발음과 총성이 들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을 대상으로 한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주 전에도 파키스탄 남부 시카르푸르 지역에 시아파 사원이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60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인접국 차드를 공격해 적어도 10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차드 보안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차드 보안 관리들은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차드 호수 인접 마을을 공격했지만 정부군이 곧바로 출동해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이 차드 영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